그리고 이제 참 이 아주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두 개를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 돈을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그 현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높이 높여놓고 그리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루어가는 것이 현대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원치 않으세요. 형식적인 신앙이고 또 그리고 이제 돈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다고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하자면 고무줄 같은 그런 신앙,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신앙심을 이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사실 전도를 할 때 그 돈들 있는 사람들은 참 그 허기가 힘들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뜻하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참 생각해줘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거꾸로 내가 교회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글쎄요 뭐 나중에 시간이 남은 가져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지근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탁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새롭게 아주 뜨거워지고 아니면 아주 차가워져서 정말 그 말씀과 또 그 성령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식어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실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의 보는 눈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진짜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참 진리 속에서 보면은 그것은 가짜고 예수님이 보는 그 반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이 얘기는 제가 그 나눠드린 이 책에 그 이현숙 집사가 쓰신 이분 책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그 눈에 보는 거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는 거를 자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듣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교회를 크게 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또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광 안 받으신다고요. 받지도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 그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자여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기아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보고 뭐 이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여기에 수백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엄청난 최고의 세상에 제일 최고의 물건만 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아주 베스트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먼 것고 그다음에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자 관원은 아주 점잖게 아주 거만스럽게 그 교회의 그 시나고그 제일 앞에 천천히 걸어가서 그다음에 남들 다 들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이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십일조 내고 또 이것저것 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세리가 이제 제일 구석 뒤에 서서 제대로 자리도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여기에 오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고 물어보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판단,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변질이 됩니다. 죄 속에서 내가 변질이 돼서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 팔고 성도의 교제 이름 팔아가지고 나중엔 딴 데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 뜻이 뭔가 하냐면은 내가 항상 영이 항상 그 곤고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자리에 서서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은 눈으로 육체적인 거를 가지고서 판단하지만은 자기가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 결정 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그 자기네들의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그 유물론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는 그 반대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중은 내가 곤고한 것, 곤고한 이 곤고한다 하는 얘기는 내가 아주 말할 것도 없는 죄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주 wretched 영어로 우리 찬송가 40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 죄인일 때 wretched like me, 나 같은 죄인,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볼 때 너 어떤 형편없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련한 것은 아주 불쌍한 거가 아니에요. 아주 miserable한 겁니다. 형편없게 아주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아주 참 그 뭐라 그러죠? miserable하다는 걸 아주 참 그 정말로 정말로 참 미저러블한 미저러블 네. 그래요 미저러블한 네, 그런 눈을 잘 고치는 그 안약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눈이 멀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맞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은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본어겐 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쾌락주의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소셜 그 펠로십 위주로 그리고 소셜 클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 19절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기아 교회의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들이고 그냥 내 던져 버립니다. 세상에 다 내 던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참 형식적이고 자기네들 돈만 알고 그리고 미직지근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제 부유하게 하라. 금을 산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항상 그 금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래서 이제 그 고난과 징계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5절 6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주님이 예,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거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제는 정말로 부유하게 하라. 연단이 어떻게 부유해져요? 연단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어질 때 나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내가 부요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 옷은 지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흰 옷은 바로 그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로움,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증거의 그 모습이 바로 세마포 흰 옷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주 꾸정물과 같이 냄새나고 그리고 참 지저분하고 그리고 아주 그 안에서 아주 그 시궁창 같은 그런 냄새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영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흰 옷의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 즉 열심을 내서 이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메디컬 스쿨에 있는 이곳에 이제 영의 눈이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리라. 무슨 안약이에요? 성령의 안약이죠. 이거는 회개의 처방입니다. 회개의 처방. 그래서 그 회개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겸손하게 이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가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성경 보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 놓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바라봤던 이제 그 큰 건물에 이런 그 부자와 또 부요와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영의 눈으로 바뀌어질 때 아 내가 한심한 이 죄인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마지막 때 지진 한번 불면은 다 날아갈 것이구나 하고서 이제 정말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변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다시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죠. 자,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아주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실패한 그런 것 같지만은 아직도 교회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교회 교인으로서 또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책임을 가진 그러한 그 교인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며 그 다음에 그 징계를 하노니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가망이 없다 하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쓰는 이 말씀인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 계세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문이 꽉 잠겨졌어요. 그 큰 교회가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모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다 해가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그대로 그래도 들어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들깁니다. 나를 좀 들여보내다고 나를 좀 들여보내다고 나를 좀 너희들이 받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영의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영의 그 귀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겸허해져야 됩니다. 겸허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그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몇 권인가 그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현숙 씨 이분이 쓴 그 책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 한국 특별히 한국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요한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될 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요한 계시록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요한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아마 우리가 마지막 이걸 공부할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라오디기아 교회의 모습 같고, 때로는 내가 4대 교회, 또 때로는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있지 않은가 보면서 회개하면서 항상 끝에 그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하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두지 말고 여러분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따라간 사람들은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좀 어수룩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걸 아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 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은 토끼처럼 나중에 낮잠 자는 사람들이에요. 거북이처럼 내가 참 슬로우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내가 끝까지 그 꼬린하는 데까지 완주하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듬직하게 꾸준히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 20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가 주님과 다시 사귐을 우리가 아침에 배웠죠. 사귐이라 그 펠로우십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즉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만 안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와 같이 동행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듣고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 여기 전부 다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참 이건 엄청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해주시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마지막 때에 믿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도 같이 우리가 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부자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냥 나를 다 문장을 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오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내가 문을 열라 라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키로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는 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배척하면은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랬죠.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하여금 이기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이기게 해준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크다라는 여기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영의 귀가 뚫린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는 아주 강하게 씁니다. 이 군인들이 쓰는 그 명령에 그 복종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성경에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 그, 이, 그, suggestion, 이, 그, 제의라 하는 것이, 보다도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간청에. 내 영혼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니까, 아직도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라,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 이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그 참 즐기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의 옛 풍습에도 참 아주 친한 사람들은 이제 그 보통 지나간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은 사랑방에서 손님을 대접하죠. 그런데 정말 친한 사람들은 안방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같이 이제 그 저녁을 대접을 하고 그래요. 이제 이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그 풍습은 주님을 모셔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즉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고 그다음에 신앙의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바울의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쓴 일곱 개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쓴 거고 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일곱 개 교회에 썼습니다. 어느 교회가 썼어요? 어느 교회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골로새.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하나 더
필립보,
갈라디아 교회,
아, 갈라디아,
예, 예. 그래서 이 그 일곱 개 있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도 이제 그 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를 따라서. 그 이외에도 조그맣게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바울이 지나간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일곱 개를 들어서 편지를 쓰므로 인해서 신약의 그 신학이 그 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터키,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택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변천사는 1905년서부터 현재까지, 현재가 아니라 사실은 대환란 그 직전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라오디게아 모습의 형태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이제 정말 그 마지막 때 교회 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마귀와 타협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 뜻에 의해서 생겨진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졌던 것을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도 같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영이 깨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마지막 때 정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이 렘난트, 이 하나님의 렘난트를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건 큰 축복이 됩니다. 사탄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믿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악한가? 이 죄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정말 거기서 내가 새롭게 될 때 그것을 자꾸 내가 이것을 다시 그 저 이 소가 그 이 되새김하듯이 그걸 내가 묵상을 하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죄가 더 멀리 가고 그런 거죠. 예, 우리 가만두면 우리가 저절로 그저 죄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그 시간을 오히려 돌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즉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들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책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가 영원히 죄인 하나가 나를 믿고 그리고 변화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이것이 내가 큰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여자분들에게는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게
많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다는 게 항상 내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내가 항상 수시로 또 무시로 하라고 그러죠. 그것이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또 주님 또 기쁘게 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전체가 되어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현숙 집사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어서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양다리 거치고서 그리고 이것저것 다 재미보겠다 하면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내가 야단을 맞고 참 꾸중을 듣고 또 세상 사람들에서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 맛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외길로 따라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오후에 또 이 귀한 이 라오디기아 교회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큰 복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 그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는 말씀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는 그 일곱 교회 전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또 되새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항상 부족한 것을 또 이제 말씀에 비춰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진실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문을 열고 또 나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겸허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장 공부하겠습니다. 4장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4장 1절만 보겠어요. 4장 1절에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나누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4장 1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코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길이 여러 가지로 보통 나눠서 이게 전부 다들 이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고원영 목사님 그분은 여기서부터가 이게 각도가 다르졌어. 그래가지고 네, 그냥 나중에 아주 이상하게 그 요한계시록이 이게 해석이 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제대로 나머지 것들은 다 이 현대 그 시대가 이 돌아가는 거로 잘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서부터 조금 각도가 떨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참 책을 선택해서 보는데 큰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저 4장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서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4장에는 교회의 휴거와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이제 거기 보여주시는 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 예언도 예해도에 보면은 거기 그 쭉 나오죠. 교회 시대 2장 3장 그 일곱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때기에 합당한 자와 토지 무르기 이 이 여섯 인을 떼기 위한 그 합당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일곱 인봉한 책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6장에 그 인을 떼는 하나 뗄 때마다 이제 그 재앙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3년 그 대환란의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그 6장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이 특출을 우리가 볼 때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라오디기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공존해 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4장 1절에 들어가는데 그 4장 1절의 시작이 교회의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한 때 그런 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세 가지의 그 보여진 거가 있어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형태인 일곱 별과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이것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일곱 교회 시대 교회 은혜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들 앞으로 장차 될 일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이제 22장까지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 3장에 이제 있는 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경의 예언의 그 스케줄로 보면은 그 순서로 보면은 이제 교회 시대에 이것이 끝이 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게 아니라 그 7년 환란이 있으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전에는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보면은 그때에도 구원 받는 사람들 믿음을 이를 물고 자기 혀를 깨져가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차 될 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이제 그 7개의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2000년 교회 사 이것을 우리가 다 이제 같이 그 마지막 때 이것을 바라보는 그 순서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1절을 보면은 여기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2일 후에라는 얘기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일 후에 After these things 여기 그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그 히랍어로 되어 있는데 그 2일 후라고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사도 요한이 본 것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여기까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일곱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환상으로 본 이것을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2일 후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2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두고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여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차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 하늘 문은 천국 문이죠.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휴고 있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6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형도들이 들을 받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51장 15장 51절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옴으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변화해서 이제 들림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똑같이 우리에게 들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Come up here 하고 위에서 부르십니다. 위에서 우리가 휴거를 뭐 이제 받을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와 같이 계신다는 너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겉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걸 헬라말로 그걸 에피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엔 성령이 있는데 이 그 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에피 성령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은사로서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로 하시는 그 성령이 또 우리와 함께 같이 계세요. 소위 기름 부음이 거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과 우리 안팎으로 같이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 올라가지 못해요. 마치 그 저 지남철 좌석으로 쫙 하면은 철분만 쫙 따라 올리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제 일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베네사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 그 사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의 모습부터 먼저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아주 능력 있고 파퓰런스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와 그다음에 경제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아주 그 인기가 있는 사람. 아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척척척척 다 풀어내고 그런데 그의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주 흉측하고 그다음에 그 이 벌레들이 몸 안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그 물론 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한 전체 그 7년 환란 중에서 한 3년 반쯤 나타나 지나서 그때서 그 저 그리스도의 이제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있어요.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강 추측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보면은 그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마땅히 될 일들은 이거는 이제 그 4장서부터 끝까지 된 일이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될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그 휴거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 이것을 휴거라고 단정을 짓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거는요. 이 그 교회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그 교인들을 고린도 후손과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중매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서 예수님이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교회의 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사실은 그 축복과 비밀을 받은 그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그 천국과 지옥의 음부의 열쇠를 이제 그 교회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거기에 4절, 11절, 20절에 이렇게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곱 교회 거기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모두 1장, 2장, 3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 나와요. 그렇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일곱 교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에서 19번을 이제 가르쳐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4장서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끊어져요. 어디까지 끊어지느냐 19장까지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있을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그 4장서부터 19장 사이에 없습니다. 그 대신 중간중간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요. 성도라. 자, 그러면 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이신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왜 없어졌느냐? 교회가 이 땅에 없으니까. 이 땅에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환난과 고통과 많은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그 자취가 이름이 이제 4장서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그 유대인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제대로 교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구원만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도망만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제대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메시아닉 처치 그 유대인들 그 예수 믿는 교회들 이런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진실된 예수님의 그 신부를 얘기해. 그 책에도 보면은 그 이현숙 씨가 집사가 쓴 책에도 보면은 그 휴거되는 신부들은 정말 교회에서 준비가 된 사람들만 예수님이 데려가지. 예수님이 그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신부라고 하는 신부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항상 그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커뮤니언 그 이 같이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그 신부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예를 주님께서 왜 마지막에 들으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는 걸 가지고 자꾸 이것을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그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자꾸 그 교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평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물론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를 보를 때 이것을 그 열매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내 신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도 그거를 내가 그걸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깊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아가서에 있는 그 말씀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자 하는 그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일어나자 가자. 그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 이제 같이 연애하는 그 장면 얼마나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실 남자들은요 이거 참 굉장히 좀 계면적고 어색하고 그래서 이거를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신부라고 해도 어떻게 내가 신부가 되나 해서 이게 참 아주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쉽게 아주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대신 남자들은 깊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들은 죄인인 걸 사실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아요. 그런데 내 프라이드 때문에 내 이 체면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걸 겉으로 나타내질 않죠. 그런데 언젠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깨어집니다. 그게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뭐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게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죄인이 가만 내버려두면 어디 가? 지옥밖에 못 가죠. 그 지옥이 내 가는 본래 고향인데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더 좋은 데로 천배 만배 더 좋은 데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여기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그 이터널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는 그것에서 이것을 볼 때만 깨달아져요. 우리 이 안에서 복잡하고 하면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높이 올라가서 지금 꼭대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밑을 보면은 조그만 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조감도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그 영적인 이 그 흐름과 움직임도 우리가 높은 그 하나님의 눈에서 그리고 이 독수리의 눈에서 내려다보면은 참새의 눈으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더 그 전체의 픽처를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여기서 이제 불행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되죠. 유태인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예, 제가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그 보통 교회에서 보통 신학에서 이 예, 휴거가 두 번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 또 뭐 조금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이 연숙 집사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첫 번 신부로 들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 죽기로 이제 그 추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때 정신 차려서 정말 그때는 열심을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미리 준비해서 고난 당하지 않고 그러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이 바로 지금 이걸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이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처소를 만들어 놓고 맨션을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같이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본 사람들 통해서 성도들이 그 있을 집들을 다 지어놓은 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땅에 여기다가 자꾸 초점을 두고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정을 띄고 그리고 위를 보고 살아라고 자꾸 지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 죄인 된 그 습성은 죄가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쉽게 시작하면 그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인간의 본능이 죄 때문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죠. 죄를 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나중에 사망이 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게 하나님 하십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 그 교회가 천년 왕국 후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는 신부의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2장은 이제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후에 신부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해가 돼서 이제 빛이 되어서 그래서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해요. 그 없어졌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22장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21장 또 그리고 20장 21장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보면은 계시록 1장서부터 3장은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계셨어요. 교회와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깥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교회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19장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교회와 신부와 함께 계신 것을 또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참 신부된 그 택함을 받은 그 신부들과 예, 그 교회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 교회인 신부와 함께 7년 동안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하나는 지상 재림이죠. 그래서 공중 재림은 신부들을 휴거로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이 공중 재림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랩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휴거. 그리고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분 자신이 스스로 몸이 이제 아마게돈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리시는 것을 이제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제 그 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견해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트립 랩처 뭐 미트립 뭐 그다음에 포스트립 해가지고서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이렇게 전부 다들 보고서들 뭐 누가 옳다 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 중에서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요. 환란 전에 이것이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 환란 중간에 쯤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신부들을 데려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 자신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과 교회가 십자가에서 한번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두 번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환란을 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고난과 죄와 그것을 다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그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는 대환란을 우리가 거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노아와 그 다음에 그 여덟 식구들만 일곱 식구들만 다 구원하셨죠. 그 나머지는 다 세상을 다 싹쓸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참 신부의 모습인 노아와 그 나머지 부인과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 하나의 그 사인이고 증표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물론 그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롯을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내실 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9장인가 보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소라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 그 신부를 여기서 끌어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들어버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온 전 세상에 그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어디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들은 그런대로 또 피난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아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환란 때 교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의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환란 때 내려오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그 모습이 군데군데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에 21장에 보면은 그 34절서부터 36절에 제가 항상 잘 그 읽는 그 구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즉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이 노함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건지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뭐라고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가르쳐줘.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교회의 뜻은 바로 예수님과 그 신부 그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밀을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사실 그 교회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숨겨진 교회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에베소서 1장 거기를 한번 쭉 보세요. 1장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아주 엄청난 숨겨진 비밀들을 1장 1절서부터 23절인가 24절까지 쭉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걸 한번 쭉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에 크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큰 비밀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자기가 하늘나라 가서 교회가 바로 어떻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그래라 페트로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그 능력과 교회의 그 하나님 얼마나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 Song of Solomon 그곳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 사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주 그러면 이게 핀트가 아주 다 엉망으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성경에 뭐 이런 거가 있나 하고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의 그 타이밍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들림받는 그러한 그 자리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부들만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다른 사람들 아주 극소수가 없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때 정신을 차려. 근데 거기서도 또 나눠집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교회에서 그거를 그 휴거를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건 뭐 행방불명이다. 뭐 UFO에게 잡혀갔다라면서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해가면서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삭 줍기라고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in gathering harvest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건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거는 네? 이삭 줍기 in gathering harvest. 예. 마지막 때 쫙 다 그게 긁어 모으는 거 있죠. 예, 세상 끝날에 예, 내가 다 모으리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때가 언제냐? 그것이 그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생각에는 예,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죽임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휴거를 해버려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아마 그때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보는 이거는 그렇게 그 파퓰러한 그러한 그 휴거의 theory는 아니에요. 휴거의 그 교리는 아닙니다. 휴거를 교회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전부 다 올라가겠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때까지 뭐 열심히 댕기면 되지.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조크를 하기를 크레딧 카드 다 있어도 그때 남겨놓고 그러고 가면 되지.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거는 그 본인들만 알겠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에녹이 하나님 앞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거기서 일을 시키신 건 중보기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노아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노아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동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성령과 같이 우리가 사는 삶,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로 다운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고 그리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게 건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 여기 와서 내가 이 말을 지켜라 하면은 우리는 찍소리 않고 그대로 지킬 겁니다. 벽에다가 걸어놓고 지키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사실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에 나가는 것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좋다 보니까 교회 와서 찜 껌쩍쩍 씻고 그리고 이제 에, 참 어, 내 생각 내 할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에, 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다 보세요. 보시고 나중에 요한 아, 그 마태복음 25장 제일 끝에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 그때 그 사람들의 통지표가 성적표가 쫙 다 나옵니다. 어, 지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죽여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가 곧 다가오리라 하면서 자꾸자꾸 깨우치게 하면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 어? 내가 건강해서 병 낫고 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더 큰 축복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그거는 정말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얘기가 그것이 바로 그 마지막 때 믿는 자가 그 많지 않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게 깊이 나한테 와서 박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두려움, 그 레버런스, 그 두려움과 그다음에 그 어려운 그런 그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그러나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그것만 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 속에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체 대신 그분의 성격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가 그분을 스스로 내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그 아버지 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동시에 같이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장머리 없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수준의 신자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채로다 치는데 또 빠져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 잘 깨닫고 이것이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모자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그 토탈, 그 코어, 그 제일 중심된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에 대한 그 소망, 이걸 갖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피네스라고 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only temporary, 임시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다 나무 치유함을 받았어도 다시 언젠가 다 아프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깊은 그 영적인 교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차차차차 이게 연그러지고 이루어질 때 그 주님과의 그 커뮤니언, 그 교통과 교제가 나와 더 가까워질 때 정말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고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현식 주사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몇 사람들 저는 제가 그 아는 사람들 얘기가 누가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그거 바꾸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보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신 그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